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과 다른 구절들을 통하여 역경 속에 기억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은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청소년서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인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서 가는 제가 현재 제 인생을 돌아보면 지나온 청소년, 청년, 그리고 중년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 그 시절에 그 나이대에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이 지난 이 나이에도 쉽지 않은 인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60대가 되어도 인생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을만 배워도 그렇고요. 물론 밖에서 보기에는 좀 더 편한 인생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고 좀 더 힘든 인생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각 개인의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인생은 사실 쉽지 않고 힘들고 그리고 모든 인생은 역경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상황이 삶에서 참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말이죠. 돌이켜보면 어찌어찌 그러한 순간들을 지나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지만 그 상황상황을 참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버거워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터인데 그때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게 되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을 위해 진정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게 됩니다. 정말 정말 힘이 들 때는 하나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요. 정말 급한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너무도 멀리만 느껴집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 식탁 위에 바로 쌀밥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 그런 생각이 바로 들기 때문이죠. 마음은 급한데 기도의 응답은 너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 안에서 한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네 번째 엔진이 지금 기계 고장으로 멈췄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 개의 남은 엔진으로 끝까지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승객 가운데 네 분이 지금 목사님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이죠. 그때 한 여성이 승무원에게 소리칩니다. 기장에게 좀 말 좀 해주겠어? 난 지금 세 개의 엔진과 네 명의 목사보다 세 명의 목사와 네 개의 엔진이 더 필요하단 말이야 하고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네 개의 빵과 세 번의 기도가 세 개의 빵과 네 번의 기도보다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것 말이죠. 제가 그것을 몰아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보다 지금 내가 만질 수 있는 그것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남들이 기도해 준다고 할 때 참 고맙기는 하지만 내심 그 기도가 내일에 내 빵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보다는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을 먼저 필요로 하게 되고 그것을 향해 우선 뛰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 상황을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우리가 물질을 먼저 구하고 사실 기도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기에 앞서 무언가 내가 해결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먼저 뛰어다니는 것에 대해 제가 감히 몰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이며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러한 성정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와중에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되뇌어 보는 것 말이죠. 이러한 기억을 통하여 되뇌어 볼 때 우리는 서서히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쉽게 망각하고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쉽게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1장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해 적들이 있지도 않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어 보이며 예상치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 인생이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말씀을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만 주었다고 읽고 끝내지 마시고 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되뇌이는 것은 나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분과 또한 나누고 싶은 구절 하나는 시편 46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놀랍지 않습니까? 뭔가 주님께 부탁하면 그냥 숨 넘어갈 듯 기다려야 할 것만 같고 별 효과도 없을 것 같고 말이죠. 이러한 우리 생각을 아시는 듯 시편 46편 1절은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우리의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구절을 읽으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사실 회개입니다. 주님은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망각하고 있고 이 말씀에 무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에 대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이 회개의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따라하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아멘.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방법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참으로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굴곡은 언제나 찾아오고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어깨에 놓이는 그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기도는 사실 짐을 든든히 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짐은 내 인생이라는 그 어깨에 항상 계속해서 얹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작은 짐이 와도 며칠 뒤면은 더 큰 짐이 내 어깨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8장 35절의 일부를 인용해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주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이시다 라는 것이죠. 아시지만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저희 부서 이제 일하는 곳에서 한 50여 명 있는데 거기에 영어가 제2외국어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만 떠듬거리고 저만 액센트가 있고 저만 말할 때 문법이 완전히 틀리고 저만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서구 문화를 오래 살았지만 완전히 알지도 못하고 깊은 문화는 모른 채 그들이 농담하면은 못 알아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참 웃지 못할 일들, 슬픈 에피소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너무도 창피하고 낙담하고 밤에는 정말 이불 속에 들어가고 소리치고 싶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도 크죠? 이것은 정말 몇 년이 지나도 한국을 떠난 지 20년이 되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영어를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안 합니다. 대신에 저는 제 얼굴을 좀 두껍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창피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것에 빨리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굉장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창피함을 굉장히 잘 느끼는데 이 기도를 굉장히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영어가 느는 것은 거의 안 느껴지는데 얼굴은 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껍게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농담처럼 이야기를 드렸지만 능력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큰 capacity, 좀 더 많이 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짐을 더욱더 잘 지을 수 있는 튼튼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실적인 어떤 긍정의 소망을 어려움 가운데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 백만장자가 빈민과와 범죄가 많은 곳으로 알려진 뉴욕의 할렘에 있는 6학년 학생들 6th grade 6 학생들에게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는 이 어린 학생들에게 특히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자퇴를 합니다. 그 학교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힘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말주변도 없는 자신이 그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러나 진심 어린 말을 건넵니다. 학교에 끝까지 남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대학에 진학한다면 제가 대학에 들어간 모든 사람에게 학비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는 당장 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학생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학년에 거의 90%의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이 훗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학자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때 나는 미래의 뭔가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고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하고 말이죠. 우리는 그런 소망을 필요로 하고 분명한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 몸을 움직일 때 주님이 분명 나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아시고 그 실질적으로 그 필요함을 채우신다라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으로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기억할 때 내 마음의 지금의 무게가 또한 덜어짐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그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잘 어렵게 끝나고 안 좋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우리는 항상 나를 엄습합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갈지라도 또 내 필요를 현실적으로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아주 삶의 실질적인 소망을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아멘. 꼭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실질적인 소망으로 그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의 어려움에서 나를 분명히 건져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무엘상 1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고 말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일을 상기할 때 지금의 나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나에게 있으나 주님이 분명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것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오셨다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건져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나의 미래에도 분명히 역사하여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분명히 고통 속에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받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건져내짐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숙시키고 내 삶의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고통 중에 건지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것을 통해 얻게 된 주님의 가르치심을 꼭 간직하고 그 고통 중에 받게 된 주님의 진리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께 소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평의 주님이시고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긍휼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위로의 하나님, 주님은 분명 고통 가운데 위로를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믿습니다. 저도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실제로 그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어떤 확신이 갑자기 스며들며 주님께서 주신 후 평강이 내 마음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최근에도 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한 평강 속에서 현실을 좀 더 담대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이 분명 평강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들이 그 끔찍한 방법으로 순교를 할 때 저는 정말 그들이 저희 상상을 뛰어넘는 평강 가운데 순교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평강을 맛보았을 것이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평안 가운데 육체의 죽음을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시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폴리카베라는 교부가 화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의 친구들은 폴리카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신들도 곧 화형을 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 친구들은 그에게 말을 전합니다. 만약 화형 중에 아직도 마음의 평안이 있거든 손을 들어 표시해 주게나 하고 말이죠. 화형은 진행됩니다. 발끝부터 타오릅니다. 온몸이 타오르고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 친구들은 낙담을 하게 되죠. 바로 그때 폴리캅은 갑자기 천천히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그 불길 가운데 죽어가며 손뼉을 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분명히 그렇게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또한 불안함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며 화평의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평강을 그 평강의 주님을 기억하며 상황을 뛰어넘는 그분의 평강을 간구하며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이 다섯 가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둘째 짐을 더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 셋째 소망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 넷째 고통 속에서 나를 분명히 건져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 다섯 번째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약속,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강한 용기를 얻게 된다 믿습니다. 그 용기는 이 고통 많고 일도 많고 시련도 많은 이 인생을 견디어가는 그것을 이기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의 주님의 약속과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기억한다면 그런 주님은 우리를 서서히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허공에 떠 있는 그런 허황된 개념으로만 남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실질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우리의 인지를 넘어서는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나는 그분을 통해 죄의 씻김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다섯 가지의 일들이 또한 내 삶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통 중에 혹시 계십니까? 혹은 어떤 기로 속에서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처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처럼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남겼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계십니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힘듦이 그렇게 있고 그리고 간간이 순간순간 기쁨이 합해진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을 다 살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그 지나온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역경과 고통과 낙담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을 신뢰했고 시련 속에서 주님의 소망을 기다렸고 고통 중에 주님의 평강을 경험했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주님께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주님을 높게 올려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남겨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 주님의 약속과 소망과 평강을 인생 가운데 누리시며 주님께 시련 중에도 감사를 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